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나단의 예언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등장을 합니다 18절을 먼저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윗 자신의 그 가문과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그 영광을 회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에게 전무후무하리만큼 큰 축복을 주십니다 국가의 영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목도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실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왕성한 강성한 그 대국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큰 숙제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뭘까요? 7장 2절을 보시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계획을 바로 그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큰 소망과 숙제로 갖게 됩니다 혹자는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제안하는 동기가 온당치 않다, 불손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근동의 왕들은 자기 업적 과실을 기념하는 그 기념물로서 자기의 신들의 사원을 웅장하게 짓는 것으로 자신의 업적을 세상 앞에 공개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 관례에 따라서 다윗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또 하나는 이 성전 예배 활동이 굉장히 커지고 성전대장 아삽을 세우게 되고 또 성가대원과 오케스트라와 제사장들과 성전관리원들과 심부름을 하는 전임 일꾼들이 그 수가 급증을 하자 실제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도 들 법합니다. 더욱 설득력 있는 설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망명 시절에는 아둘람 구릴과 광야에서 들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았던 그 다윗이 두로왕 그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화려한 왕궁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왕궁 생활을 잠시 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였고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곧 그 생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로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몸살을 다윗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을 마련할 것인가? 북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많은 신양민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악착같이 장사를 합니다. 그 당시 50년대, 60년대에 신양민들이 세운 대형 교회들이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락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충현교회, 또 제가 신앙생활했던 성도교회, 동도교회, 또 평안교회. 평안교회 어느 분은 목사님, 이 평안교회는 평안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거든요. 이제 그 평안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고조 평안이 없디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실향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 거 아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주변의 그 이북분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집은 없어도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야 쓰간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북 사람들의 그 성격의 기질은 굉장히 급하죠. 그것도 한몫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 재건하는 일에 헌금과 금, 은, 가락지를 뽑아내고 또 금비녀와 옥비녀를 뽑아서 바치고 금짓발을 바치고 헌금이 되는, 돈이 되는 것은 어떻게 쓰든지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그런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 예, 자랑과 기쁨의 의미를 두기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장중의 붙들림을 받아 이 자리,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소망과 그 소원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다윗의 성전 건축과 그 열심과 그 마음이 방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그 열심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안을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그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다윗에게 선포하십니다. 여기 7장 5절을 보실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스스로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짓는 집은 그 의미는 다릅니다. 물론 그 집에 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짓는 집은 다른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집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저는 의미가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성전 건축을 불허한다. 그 불허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정복해야 할 수많은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는 좀 뒤로 미루려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상 22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의 손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도록 명하시는 이유가 등장을 해요.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 뒷배경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윗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힘을 다해서 모으고 다 잘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립을 허락진 않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외면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보존과 그 축복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여기 이제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그 첫째가 다윗은 자기를 계승하고 왕국을 세울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의 왕국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조는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결코 쇠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 땅에 심겨져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계승된 다윗 왕조는 BC 587년에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패망하게 되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다윗 집과 그의 나라와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은 어디 갔죠?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이 다윗의 언약은 결국 성경적인 메시아주의의 모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리아에게 임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에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요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하리라.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이 천년 후에 다윗 동네에 베들레헴의 다윗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원한 왕국을 성취해 나가시고 선포해 나가시지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의 왕국도 쇠잔하고 쇠망하죠. 그러나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주관하시고 영생하시는 왕이신 겁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고통과 썩음과 파멸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의 언약은 메시아로 성취되었고 이런 모든 역사의 앞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성전 건축의 이상은 좌절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언약 앞에 언약궤를 모셔둔 성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 속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장차 내 후손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복됨이 여전히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내가 무엇이관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관데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자신의 업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이끌어낸 교만을 떨어도 될 만한 인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가장 깊이 있는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장 22절을 볼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정복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언약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언약의 그 성취로서 곧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거주하고 번성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물질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모든 소유는 우리 실력에 의한 결과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돌보심으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런 복된 자리로 초청하셨습니까? 이 고백은 앞으로도 내 가족과 내 자손과 내 영혼과 내 모든 만족 앞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어우러져서 등장하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온데가 고백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또한 포함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유명한 개그맨이 있는데, 아, 이거 이름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도. 별명은 밥풀떼기고 김정식 씨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앙으로 들어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지방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했을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방송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은 해야 되겠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풀고 수소문하고 몇 날 며칠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건설 공장 그 공사판에서 찾았습니다. 모래지게를 지고 벽돌을 나르는 그를 찾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느냐? 뭐가 아쉬워서 지금 역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김정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개그맨이 되기 전에는 여기가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혹 내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 내 자신을 놓칠까 봐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의 우리됨을 돌아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온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은혜를 물 쏟아붓듯 부어주십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와야 됩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심처럼 이 모든 결과가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성취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의 기도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그리하여 올해 연말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나에게 또 허락하셨습니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누구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십니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 고백이 되게 하실 줄 우리 모두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가 영원함 같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또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에 연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도대체 내가 누구관데 누구이길래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산업 위에 양손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